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대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가만 내 눈에서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뚜렷이 보고 형제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종종 들어왔습니다. 남을 심판하지 마라. 남을 쉽게 판단하지 마라. 모든 문화 안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지혜로운 가르침과 예수님의 계명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반적인 지혜의 가르침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타인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촉구하고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을 심판하지 마라. 이 계명은 하느님 아버지와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하느님을 같은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너그럽고 자비로이 용서하셨으니 나도 형제를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말처럼 세상에 흠이나 허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는 허물은 실은 나의 허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볼 때 손가락질하며 놀리기보다는 서로의 허물을 감싸줄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는 그 사람이 없는 곳에 서로 모여 뒷이야기를 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남욕하고 흉보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얼굴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우리를 상대로 손가락질하며 흉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제가 한 본당에 보좌신부로 처음 부임했을 때 부모님께서 주임 신부님을 찾아오셔서 전해주셨던 선물은 이불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당시에 한복집과 이불집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자식의 허물과 잘못을 이불 덮듯이 덮어달라는, 부족하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주임 신부님께서는 따뜻하게 저를 대해주셨고 잘못할 때는 따끔하게 혼도 내셨지만 칭찬과 함께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결점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들춰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이미 그러한 잘못과 결점을 잘 알고 있기에, 하지만 잘 알면서도 고치기 어렵기에 오히려 너그러이 받아주고 기다려주다 보면 언젠가는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무결점에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란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타인도 그러한 존재임을 알고 보듬어 안아주는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하며 자상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복음의 핵심은 흘러넘치는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를 깨닫고 자비로운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자비롭고 너그러운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열과 갈등, 시기와 질투가 아닌 용서와 화해, 평화와 기쁨이 자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이들을 통해서 세상은 조금씩 더욱더 밝고 희망차게 변화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고 희망차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일본교리 조용관 신부입니다. 가톨릭에서 사제란 주교와 신부를 함께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어원적으로 사제란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 즉 성물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 내에서 첫 번째 사제는 신법상 명백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이며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멜키세덱의 본을 따라 영원한 사제로 설정되셨습니다. 그분은 이 지상에서 당신의 사명을 계속하는 모든 사제들의 시작이며 영원한 원천이 되십니다. 따라서 사제들이 교회와 세상 안에서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제들은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이어받아 하느님께 제사를 거행하고 하느님 백성을 돌보며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포르체에서 펴낸 김종필 신부님의 묵상집 눈물로 씻어낸 가슴에는 새로운 꽃이 피어나리 가운데 스스로의 빛. 세탁된 빨래를 건조기에 넣었습니다. 양손가락 끝으로 머리를 가볍게 툭툭 치면서 잔디정원과 자갈길을 맨발로 거닐었습니다. 오후 산책길에 연못가에서 잠자리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내가 어릴 때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그런 모양과 빛깔의 잠자리였습니다. 자색, 연자색, 홍자색의 다양한 꽃을 피우는 한무더기의 수국이 잡초 사이에서 초롱초롱한 눈빛같이 꽃잎을 빛내면서 한낮의 태양빛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연일 내린 장맛비에 씻긴 앞들의 잔디는 녹색빛으로 반짝이며 하늘거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밝은 곳이 가장 어두운 곳과 다를 바 없을 수 있나니 그것은 스스로의 빛으로 보지 않고 외부의 조명에 현혹될 때입니다. 예컨대 누구로부터 칭찬이나 찬양, 섬김이나 인정받기를 바라는 기대가 맞아떨어질 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가장 어두운 곳이 가장 밝은 곳과 다를 바 없을 수 있나니 그것은 외부의 조명을 전혀 기대할 수도 없어서 스스로의 빛으로 보고자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아니겠는가 합니다. 그대가 만일 그대 자신을 단 한순간만이라도 온전히 놓아줄 수 있다면 그대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책 만드는 집에서 펴낸 권영호의 그대 한 입, 나 한 입 가운데 지리산의 초대. 뜻밖의 초대를 받아서 지리산 자락 산청의 다원에 갔습니다. 산만 깊은 줄 알았더니 길도 함께 깊어서 실타래가 풀어지듯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산청의 차밭은 가파른 벼랑 같은 경사지 돌틈으로 뿌리를 내려 향기를 길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확이 끝나고 시즌이 마감된 다음 날이라고 했습니다. 초대해준 분의 이야기로는 똑똑 찻잎을 따는 소리가 그렇게 좋다는군요. 건너편 계곡의 물소리와 바람소리와 새소리와 함께 어우러지면 찻잎을 따는 일은 일이 아니라 더할 수 없는 호사로 여겨지기도 한다네요. 해차 한 잔을 받았습니다. 찻잔 바닥에 사랑이라는 글자가 포근하게 마음을 사로잡는군요.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말이기도 하죠. 따뜻하게 손끝에 와닿는 찻잔 속에 하늘도 창문도 함께 잠겨있네요. 잠긴다는 말 참 좋죠. 지리산 자락에 잠긴 다원에서 실바람처럼 부드러운 녹차 향기에 한 번 더 잠겨갑니다.
모차르트 작곡의 엑술타테 유빌라테 쾌혈 작품으로 158번에 있는 곡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신영욱의 목소리입니다. 모차르트 작곡의 엑솔타테 유빌라테 케벨 작품으로 158번에 있는 곡 알렐루야 감상해 보셨습니다. 네, 플라시도 도밍고의 목소리로 소개해드립니다. 샤를르 구노 작곡의 성녀 체칠리아 장엄 미사곡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곡이죠. 상투스 거룩하시도다입니다.
생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 스피크 DWOA 비즈니스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조원창 JMP로 국제공정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아일랜드 주교회의는 6월 10일 성명을 내고 최근 벨파스트와 북아일랜드 전역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와 사회적 무질서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서에는 수단 출신 30세 이민자가 6월 8일 벨파스트에서 스티븐 오길비에게 저지른 잔혹한 흉기 공격 이후 촉발됐습니다. 사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널리 퍼지면서 소요 사태도 확산됐습니다. 복면을 쓴 시위자들은 외국인들은 나가라고 외치며 피부색을 기준으로 이주민들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했고 차량과 주택에 불을 질렀습니다. 중대 사태를 선포한 경찰 당국은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물대포를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 12명이 다치고 시위대 16명이 체포됐습니다. 다음 코너 교구장 앨런 주교는 먼저 잔혹하고 끔찍한 공격으로 사물 송두리째 바꿀 만큼 참담한 부상을 입은 스티븐 오 길비를 생각하고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며칠 동안 다른 이들의 두려움과 우려를 선동하고 무기화하고 정치화하려 한 모든 이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면서 우리 모두는 인종주의의 불길을 부추겨서는 안 되고 사회적 안정을 되찾을 책임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수단 출신 이민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며 공격을 당한 오길비는 현재 혼수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오길비의 가족은 이번 폭동을 비판하면서 이주민들이 사회에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주택장관 크리스 비숍은 돈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말하며 더 많은 주택 건축을 승인하는 지방자치단체 카운슬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비숍 장관은 사회서비스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주택 성장과 사회주택 임대료를 포함한 일련의 주택 정책 변화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전반적인 입장은 성장을 보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돈은 강력한 동기부여 수단이며 지방자치단체들도 수년간 이를 요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국가 평균 신규 주택 건축 허가 가치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인프라 구축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더 많은 주택 건설을 승인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입니다. 2020년 예산안의 일환으로 정부는 성장 인센티브 기금에 향후 4년간 4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비숍 장관은 우리가 설계하려는 시스템의 핵심은 기존 주택수에 비례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주택 증가율을 높일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보적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비숍 장관은 새로운 도시계획 제도와 관련해 국가 차원의 여러 정책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주택 공급 목표 설정, 대중교통 축 주변의 혼합 용도, 고밀도 개발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비숍 장관은 사회주택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사회주택 입주자는 소득의 25%를 임대료로 부담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30%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 조치로 약 8만 4천 가구의 임대료가 주당 평균 31달러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녹색당의 주택 담당 대변인 타마사 폴이 왜 30%라는 수치가 선택됐는지 묻자 비숍 장관은 정부의 소득 연계 임대료 지원 제도가 왜 25%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냥 대략 적절하다고 생각했던 수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보다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숍 장관은 임대료 인상이 단독 정책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개혁 패키지의 일부라고 강조하며 이것은 단순히 임대료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주택 입주 자격, 심사 기준, 거주기한 제한 여부, 지원 대상 기준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비숍 장관은 사람들이 사회주택에서 벗어나 보다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러한 정책들이 함께 작동해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주택 시스템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당 제90차 연례총회가 지난 주말 웰링턴 인근 로어헛에서 열렸습니다. 약 500명의 당원들이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과 함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개회연설에 나선 크리스토퍼 럭슨 당대표는 올해는 기본을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는 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전국 각지에서 모인 당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총회가 서로 만나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국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뉴질랜드 국민들이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당원들을 향해 이번 주말이 우리 선거운동의 시작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당의 실비아 우드 의장은 이번 선거가 치열한 접전이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은 경제 성장을 지속할 국민당 주도 정부와 인플레이션 및 급증하는 국가 부채를 초래할 노동당 주도 정부 사이에서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최신 입소스 이슈 모니터 조사에 따르면 생활비 문제 대응 능력과 관련해 노동당이 국민당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당 부대표이자 재무장관인 리콜라 윌리스는 연설에서 럭슨 총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윌리스는 럭슨이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를 이끌 수 있는 지도력뿐 아니라 개성이 강한 인물들이 포함된 정부를 운영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연립정부 파트너들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윌리스는 연설에서 정부가 임기 동안 일어난 주요 성과들도 소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원관리법 개혁, 인도와의 무역협정 체결, 교육개혁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 소식이 언론의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농담 섞인 비판도 했습니다. 윌리스는 정부가 지난 예산안에서 발표한 키세이보 정책 변경도 성과로 제시하며 정부 정책 발표 이후 기본 납입률 인상 대상자의 거의 100%가 인상된 비율을 유지했으며 정기 납입자 중 단 0.5%만이 인상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스는 이를 노동당의 실패 사례로 평가받는 키빌드 정책과 비교하며 노동당의 키빌드 환상과 달리 우리의 개혁은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국민당 총회에서는 노동당 정부 시절의 정책 성과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교육부 장관 에리카 스탠퍼드는 이번 선거에서 모든 것이 걸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은 코비드-19 이후 노동당 정부의 과도한 지출이 높은 인플레이션, 높은 금리, 막대한 국가 부채, 구조적 재정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윌리스는 전에 언급했던 노동당의 재원 마련 계획이 없는 공약들을 다시 거론하며 이를 숨겨진 청구서라고 표현했습니다. 윌리스는 노동당은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내일은 있고 오늘만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주장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국민들은 노동당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실비아 우드 의장은 지난 5, 6년이 쉽지 않은 시기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선거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입소스 조사에 따르면 생활비 문제는 여전히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이며 이 분야에서 노동당이 국민당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직접 논평하진 않았지만 현장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며 받는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퇴직연금 제도인 키 세이버 가입자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적립금을 조기 인출하려 해도 예상되는 해고나 배우자와의 별거만으로는 승인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분쟁 해결기구는 최근 사례를 통해 많은 가입자들이 조기 인출 자격 요건을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위세이버법에 따르면 조기 인출은 가입자가 현재 중대한 재정적 곤란을 겪고 있거나 가까운 미래에 그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한 가입자는 회사 구조조정 계획으로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뒤 8천 뉴질랜드 달러 인출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감독기관은 아직 해고가 확정되지 않았고 실제 재정적 어려움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해당 가입자가 실제로 해고된 뒤 다시 신청하자 인출이 승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배우자와의 별거 또는 이혼 과정 역시 자동으로 조기 인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자는 별거로 인해 실제 생활비 부담이 감당이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구체적인 재정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키세이버가 기본적으로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제도인 만큼 조기 인출 허용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며 저녁에 가서 구름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은 내일은 약간의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안미영 한우성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램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T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조언창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성경약방과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성서 모자를 담당하고 있는 김덕지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복음 말씀 또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여러 가지의 어떤 가르침들 안에서 또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방향을 제대로 알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길의 어떤 지침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조금은 어려운 주제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주제라기보다는 그래서 오늘 내용은 루카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나자렛 회당에 가셔서 요 대목, 이사야서에 관련된 대목인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 주님의 은혜로운 해가 과연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이 은혜로운 해, 이것은 신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알아볼 것은 신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신년의 의미와 또 신년을 통한 해방의 의미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년이라는 것을 알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는 안식년부터 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년을 좀 알아보면 이 안식년은 또 안식일과 또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안식일은 주가 마지막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달력에 있는 요일로 본다면 주간 마지막 날, 즉 금요일 저녁이 시작이 돼서 토요일 저녁에 끝나는 게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끔 하다 보면 이게 이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을 헷갈리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안식일은 주간 마지막 날,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 시작돼서 토요일 날 저녁에 끝나는 게 안식일이고 주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요일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주일은 주간 첫날, 그래서 일요일이 우리가 지켜야 할 주님의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이 개념을 잘 혼동하셔서 마치 안식일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또 탈출기 20장에 뭐 십계명에 뭐 안식일 나와 있으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날이 아니 중요한 날이긴 하죠.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날은 주님의 날, 즉 주일이 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이 더 중요한 날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안식년도 이 안식일과 좀 연결이 있는데 이 안식년을 보면 레위기 23장과 25장에 안식년에 관한 규정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들을 보면 이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잘 보면 여섯 해 동안 땅에 씨를 뿌리고 소출을 거두어 들인 다음 일곱째 해에는 땅을 놀리는 해, 이것이 안식년입니다. 근데 이때 땅만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이 먹게 하고 또 들짐승도 먹게 하는 해가 바로 안식년입니다. 이것은 엿새 동안 일하고 이랬 날에 쉬는 안식일과 연관이 있고요. 또한 레위기 25장을 보면 일곱 해는 땅을 위한 안식의 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밭에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또 포도원을 가꿔서도 안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꾸지 않으니까 뭔가 이렇게 소출이 없을 것이다? 아니죠. 소출은 있긴 하겠죠. 그러나 그 아무도 가꾸지 않은 상태 안에서 난 소출들은 함께 나눈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출은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기보다는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마련한 것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고 그래서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 열린 포도는 남종과 여종 또 풍파리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무는 거름인들의 양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양식, 이 양식을 나누는 것, 그리고 그 한 해를 조금은 인간이 과도하게 수확을 걷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식년이 일곱 해를 지나면 77의 49지요. 그죠? 그 49년이 지난 이 다음에 50년이 바로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이 50년째 해를 거룩한 해로 선언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에는 너희의 희년이다. 너희는 저마다 제 소유주를 되찾고 저마다 자기 시족에게 돌아가야 한다 라고 하면서 레위기 25장 10절에서 즉 50년째 희년은 바로 해방을 선포하는 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해방된 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희년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회복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원래 희년의 정신은 자유를 되찾아주는 해방과 원래 온전한 상태로 되돌리는 회복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희년 정신의 뿌리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이집트 종차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념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의 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희년 선포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희년 선포는 해방과 회복에 더해서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하느님의 정의의 틀을 갖고 있다는데 조금은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희년 선포는 이사야서 58장과 이사야서 61장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58장을 보면 이 참된 단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 예언자는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단식이냐? 사람이 고행한다는 날이 이러하냐? 제 머리를 고풀처럼 숙이고 자루과 먼지를 깔고 눕는 것이냐? 너는 이것을 단식이라고 주님이 반기는 날이라고 말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러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형식적인 단식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내용이 등장되면서 이 이후의 구절에선 진정한 하느님께서 좋아하는 단식이 어떤 것인지가 나옵니다. 잘 들어보시면 자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 줄을 끌어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는 것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사야서 58장 5절부터 7절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등장됩니다. 근데 이러한 맥락은 58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예수님의 희년 선포는 이사야서 61장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등장됩니다. 자,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의 해 우리 하느님의 응보의 날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모두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이들에게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또 맥풀린 넋 대신 축제의 옷을 주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정의의 참나무 당신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라 부르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1장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결국 이날 이 주님의 은혜로운 해는 즉 응보의 날을 하면서 슬퍼하는 선포하면서 즉 응보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슬퍼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 축제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 그래서 희년은 이 기쁨과 희망 또 위로 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해가 바로 희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희년이란 이 성전 제사 방식에 초점을 맞춘 희년 선포가 아니라 하느님의 정의가 이 땅에 도래하도록 하는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결박이나 또 멍에에 갇힌 이들을 풀어주는 것이고 또 헐벗은 사람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이 다시는 헐벗지 않도록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희년 선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사회 정의를 세상에 구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희년 선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영적인 의미인 희년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적인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해방과 회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희년은 해방과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적 관점에서 본다면 해방은 억압받는 자로부터 해방이기보다는 죄로부터의 해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죄를 통한 압박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압박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뭐랄까 굴레에 빠져 들어가는 어떤 이러한 것에 대한 해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이것은 이 죄를 통한 압박과 이 죄를 통해서 얻어지는 자괴감의 어떤 굴레는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얻어지는 해방을 통해서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또한 이러한 어떤 죄를 통한 어떤 압박을 이런 자유의 하느님의 자비를 통해서 얻어지는 해방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것 안에서 우리가 방향적인 삶을 사는 것인가라는 것은 다른 문제인 부분일 수 있겠죠. 또한 신현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또한 회복도 그리스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단순히 이 땅을 돌려주는 것으로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즉 하느님의 자비를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을 맞이하면서 인간성의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성의 회복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죄를 지었던 창세기 안에서 아담과 하와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서 조금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관을 따먹는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가 그 죄를 지은 상태를 아주 잘 이야기 형식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하와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건 뭐 때문이죠? 즉 이것이 슬기롭게 탐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선과 악의 열매를 딴 겁니다. 근데 이것은 탐욕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은 이 탐욕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리고 또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느냐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죠?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를 돌립니다. 하와가 따먹으라 그랬다고. 그죠? 하와는 누구에게 핑계를 돌리죠? 또 뱀에게 돌립니다. 결국 어찌 보면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핑계와 거짓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또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것이 회복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교적인 관점 안에서의 해방과 어떤 회복은 어쩌면 이 사회 정의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영적인 의미 안에서 죄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죄로부터의 해방을 통해서 얻어지는 회복, 그래서 우리가 탐욕이 없었던 상태, 또 핑계와 거짓이 없었던 상태, 또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사실은 제 자신의 어떤 인식을 조금은 잘못 바라보는 어떤 이런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찌 보면 그리스도적인 관점 안에서의 해방과 회복에 대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현 선포에서 주목하는 단어가 아까 해방과 자유인데, 사실 이 해방과 자유, 또 해방과 자유인데 우리말에서는 이 두 가지 단어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어에서는 이 해방과 자유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쓰게 됩니다. 뭐냐면 아페시스라는 한 단어로 쓰여집니다. 근데 이 아페시스라는 단어는 이 풀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의 풀어줌이라고 하는 것은 얽매이는 것에서부터의 풀어줌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신현 선포는 과연 우리가 어디에 얽매여 있는지 묵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떤 얽매임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풀어헤침, 또 어떤 것을 풀어내주시고 있는지 이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래 들으시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신현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풀어줌만 있는 것인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관점으로 좀 보도록 하죠. 2025년 신현 주제곡 희망의 순례자들 최준희 막시모의 목소리를 들으시겠습니다.
영원 생명 새해 나라 모든 말과 민족 당신 말씀 빛을 찾네 상처 입은 자녀들이 당신 아들 품에 안아주시네 나의 희망 살아있네
희망의 순례자들 최준희 막시모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예수님의 풀어짐은 얽매임에서 풀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얽매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이렇게 무언가를 자꾸 이렇게 땡겨서 얽히게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탐욕이라는 것도 잘 보면 탐욕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뭐가 나오냐면 교만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교만은 또 한편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허상들을 좀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얽혀있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만이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선 먼저 아까 얽혀있는 탐욕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탐욕이라는 것으로부터 좀 더 멀어지게 된다면 교만도 허상도 조금은 멀어질 수 있는 것이 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풀어줌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어떤 죄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죄에 딸려있는 이 얽힌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딱 풀어내면 다른 죄들도 조금씩 풀어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은총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의 희년에는 이런 풀어해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델이나 이 표상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와 희년의 결합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결정적으로 인간 역사 안에 개입해 들어오신다는 종말론적인 전망과 또 하느님의 은혜로운 개입에 인간이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그 윤리적인 요구를 제시하는 것 또한 하느님의 가르침의 희년에 담겨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희년에 대한 선포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랐던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있는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면 자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그들 가운데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이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탐욕과 욕망이라는 얽매인 마음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재물들을 다른 이들에게 내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 궁핍한 사람도 하나도 없는 진정한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지금의 세상에 구현되어야 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 것이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구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나가야 될 작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보면 이러한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좀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니까 마치 교회가 공산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한다라는 개념은 단순히 공산주의 개념 안에서 강제력과 위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바로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이라는 굴레에 벗어나서 다른 이들에게 내어놓는 자선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강제력과 위력을 나타내는 공산주의적인 발상과는 다른 개념이 바로 모든 것을 다 공동으로 소유하였다라는 것을 내용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산주의라기보다는 이 탐욕과 욕망이라는 굴레에 벗어났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보이는 것이고 다른 이들의 어떤 궁핍함이 보이다 보니 내 거를 희사하는 것 안에서 궁핍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좀 더 신년의 가르침에 대한 몇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전례라든지 아니면 우리 삶 안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첫 번째, 이 신년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에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구원에 대한 기념과 감사가 그 신년 정신의 뿌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과 마찬가지로 신년은 인간을 당신 자녀로 부르시고 또 넘치는 복을 내리시는 하느님의 구원 행적을 기리고 감사하는 때가 바로 신년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또 그들에게 당신 소유인 가나안 땅을 주셨고 우리도 과거에서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주셨고 또 어려운 고민마다 그분께서 내려주신 자비와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희년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은 정확하게 미사의 구조 안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미사 때 성찬의 전례에 들어가기 앞서서 항상 감사송을 하는데요. 이 감사송의 첫 대목은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감사가 바로 우리의 도리이면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감사의 어떤 은총, 또 감사가 주어지는 여러 가지의 긍정적인 효과들을 아주 이 감사송의 이 대목들이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제로도 하루에 감사할 것을 열 가지 찾는 것 자체가 이 우울증을 예방하는 측면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행복 심리학이나 뭐 긍정 심리학이나 이런 데 안에서는 이 하루에 열 가지의 어떤 감사를 찾는 것이 이 행복의 또 다른 어떤 방식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면서 토지들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분배에 대한 이야기, 이 토지를 다시 돌려주는 것, 회복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어떤 뭐라 그럴까요? 토지를 그냥 다시 그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토지 분배의 어떤 가장 주된 의미는 이스라엘이 사는 땅과 그곳에 나는 소출은 모두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땅과 소출을 공정하게 나누어줘야 하기 때문에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이 토지 분배에 대한 정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찌 보면 우리는 본래 알몸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가진 땅이나 짐이나 재산은 궁극적으로 모두 주님께 받은 것이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년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다른 원래 주인에게 토지를 돌려주는 것, 이것은 이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집과 재산을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채워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찌 보면 우리가 제수요일날 죄를 받으면서 듣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라는 것인데 결국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놓아도 또 지식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늙음을 막을 수 없고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은 지연시킬 수 있겠지만 결코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어진 것을 이제 감사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절대적인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토지 분배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 의미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희년은 생명의 보호도 함께 담겨져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아무도 빚 때문에 동족을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것은 이 생명의 소중함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또한 소중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노예사례에서 해방시켜주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을 보호한다는 것, 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폭력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에 와서 가장 심한 것은 비물리적인 폭력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언어적인 폭력이라든지 뭐 집단 따돌림 또 정신적 또 심리적인 폭력 또 심한 무례라든지 모욕 또 모욕적인 언행 이 모든 것들이 다 폭력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폭력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이들도 해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이것이 희년 정신이 담고 있는 또 다른 의미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년도 마찬가지고 안식년도 마찬가지고 사람에게 소출을 내어주는 땅은 적어도 7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놀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자연에게 휴식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과도한 욕망과 욕심을 통한 착취를 금지시키면서 이 착취를 통해서 자연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는 또 다른 모습도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희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심입니다. 이 희년은 마음을 고쳐먹고 참여하는 속죄일에 선포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어떤 것에서 마음을 고쳐먹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8장에서 참된 예식에서 단식에서 하느님께서 좋아하는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단식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께서 좋아하는 단식이란 불의한 일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는 것, 또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또 모든 멍에를 부수어버리는 것. 결국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단식과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정의의 온전한 실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난한 이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가난하고 또한 우리가 어쩌면 재물에 대한 어떤 분배에 대한 부분도 분배의 정의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어떤 신현 정신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난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죠. 여러 가지 어떤 재개발들이 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재개발이 기존의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니까 참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재개발이 자칫 잘못하면 가난한 이들을 재개발 바깥으로 몰아내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수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국 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난한 이들이 그 지역에서 함께 살면서 공동체를 이뤘는데 이 가난한 이들을 재개발 지역 바깥으로 몰아낸 다음에 오히려 그 재개발 지역을 돈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면서 어떤 가난한 이들을 우리 사회 밖으로 밀어내는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희년은 무엇보다 기쁨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축제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떠올리고 또 그분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일도 또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이 동족을 종살이에서 풀어헤쳐주는 것, 또 힘든 노동에서 인간과 자연을 해방시키고 가난한 이들과 그 혜택을 나누는 일, 또 빚을 탕감하고 죄를 벗어버는 일 모두 신명나게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정신들을 구현해내는 여러 가지의 행위들은 단순히 아 마지못해서 희년이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 속에서 그리고 하느님께 감사하는 것 안에서 아주 기쁘게 또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모습이 이러한 어떤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희년을 통해서 우리가 꿈꿔야 하는 새 질서가 있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 질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질서는 모든 이들이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신년의 진정한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노래 듣고 오시죠. 비틀즈의 프리스 어 버드 듣고 오시겠습니다. 비틀즈의 프리스 어 버드 듣고 오셨습니다. 몇 가지 이 내용들 문자 내용도 좀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김미란 자매님께서 직원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성경 약방 들으라고요. 저희 이 자매님이 저희 성서 모짜리 봉사자분이세요. 그래서 아마 저희 직원한테 성경 약방 들으라고 이야기한 것 같네요. 꼭 굳이 안 들어도 제가 봤대. 저희 잔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직원분은 오히려 주말에도 성경 약방을 들으면 아마 또 다른 잔소리처럼 느껴질까봐 성경 약방 들으라고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안 그래도 평상시 때 잔소리 듣고 있기 때문에 굳이 상사의 목소리를 주말에까지 듣고 싶은 마음은 아마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강요를 안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오관님께서 세상에 천주교가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성경 공부는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카나의 기적은 참 신비합니다. 성서 모짜리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슬람교도 저도 한번 공부해 본다고 좀 해보기도 하고, 뭐 불교도 지금 몇 자도 보기도 했지만, 저는 이게 천주교, 카톨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카톨릭 자체가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1월 6일부터 17일까지 트리키의 그리스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요. 트리키의 지역하고 그리스 자체가 이 종교가 굉장히 센 겁니다. 카톨릭보다는. 근데 이 종교회가 이제 옥소도스라고 해서 올바른 길을 의미하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카톨릭은 이 보편적인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옥소도스라고 하는 것은 전통의 길, 그러니까 올바른 길이라고 하다 보니까 옥소도스 자체가 올바른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 과거에 있었던 그 전례 그 형식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편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참 오묘한 게 변화가 있지만 그 변화가 너무 급진적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아예 안 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참 그 중용,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중용일 수 있겠죠. 중간에 어떤 그 흐름들을 너무나도 잘 타고 가는 것은 아닌가. 그 참 그게 저는 그래서 카톨릭이 갖고 있는 그 의미도 아주 신비롭고 그리고 이 카톨릭이 정말 하느님의 말씀을 아주 이 세상과 함께 이렇게 이게 접목하면서 잘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마오가님처럼 천주교 카톨릭이 있어서 참으로 행복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년의 개념은 이사야서의 어떤 15장에 나와 있는 새로운 창조와 질서를 지향하는 미래적 희망으로도 발전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예전의 것들은 이제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 않으리라.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을 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기서 이사야서 65장에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어찌 보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하느님 나라의 시작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할 일꾼은 과연 누구일까라는 것이죠. 그 일꾼들은 우리가 될 것이고 또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증거할 증거자는 또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과 또 참된 삶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나가야 되는 모습들이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하늘 나라를 구현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년에 대해서 좀 어렵겠지만 살펴봤는데, 이 신년의 삶, 어떤 기쁨, 또 어쩌면 뭐 땅의 분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신년에 가장 중요한 것,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 기쁨과 감사를 삶으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교이고, 진정한 하느님 나라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총 안에서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79편 시편 아삽.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 소유의 땅으로 쳐들어와 당신의 거룩한 궁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당신 종들의 죽음을 하늘의 새들에게 먹이로 내주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의 살을 들짐승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의 피를 물처럼 예루살렘 주변에 쏟아 부었건만 묻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는 이웃들에게 우스꼴거리가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나 마냥 진노하시렵니까? 언제까지나 당신의 격정을 불처럼 태우시렵니까? 당신의 분노를 쏟아 부으소서. 당신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당신 이름을 받들어 부르지 않는 나라들 위에, 그들이 야곱을 집어삼키고 그 사는 곳을 부수었습니다. 선조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소서. 당신 자비가 어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저희가 이토록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도우소서. 저희 구원의 하느님, 당신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하시고 저희 잘못을 용서하소서. 저들의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민족들이 이렇게 말해서야 어찌 되겠습니까? 당신 종들이 흘린 피의 복수가 저희 눈앞에서 민족들에게 드러나게 하소서. 포로들의 탄식이 당신께 이르게 하소서. 죽음에 놓인 이들을 당신 팔에 힘으로 보호하소서. 저희 이웃들의 품에다 일곱 배로 갚으소서. 주님, 저들이 당신께 드린 그 모욕을, 그러나 저희는 당신의 백성, 당신 목장의 양대, 저희는 끝없이 당신을 찬송하고 대대로 당신에 대한 찬양을 전하오리다. 80편 지휘자에게 나리꽃 가락으로 증언 아삽 시편.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요셉을 양떼처럼 이끄시는 분이시여, 거룩들 위해 자정하신 분이시여, 광채와 함께 나타나소서. 에프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으로 당신의 권능을 깨우시어 저희를 도우러 오소서.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주 만군의 하느님, 당신 백성의 기도에도 아랑곳 없이 언제까지나 노여워하시렵니까?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가득히 마시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이웃들의 싸움거리로 만드시어 원수들이 저희를 비웃습니다. 만군의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당신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하나를 뽑아오시어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당신께서 자리를 마련하시니 뿌리를 내려 땅을 채웠습니다. 산들이 그 그늘로 덮이고 드높은 향백나무들이 그 가지들로 덮였습니다. 그 줄기들은 바다까지, 그 햇순들은 강까지 뻗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그 울타리들을 부수시어 길 가는 사람마다 그것을 잡아 꺾게 하셨습니까?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먹어치우고 들짐승이 뜯어먹습니다. 만군의 하느님, 제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를, 당신 위에 키우신 아들을.
사랑의 생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크, T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조원창, JMP로 국제공정변호사 이완상 공동 최고입니다. 주거용 부동산 경매 활동이 겨울철로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레바논 대리 세력을 막지 않으면 다시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회피 단속에 한국 수출 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아일랜드 주교회의는 6월 10일 성명을 내고 최근 벨파스트와 북아일랜드 전역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와 사회적 무질서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소회는 수단 출신 30세 이민자가 6월 8일 벨파스트에서 스티븐 오길비에게 저지른 장엄한 흉기 공격 이후 촉발됐습니다. 사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널리 퍼지면서 소요 사태도 확산됐습니다. 복면을 쓴 시위자들은 외국인들은 나가라고 외치며 피부색을 기준으로 이주민들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했고 차량과 주택에 불을 질렀습니다. 중대 사태를 선포한 경찰 당국은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물대포를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 12명이 다치고 시위대 16명이 체포됐습니다. 다운 코너 교구장 엘렌 맥커이언 주교는 먼저 잔혹하고 끔찍한 공격으로 사물 송두리째 바꿀 만큼 참담한 부상을 입은 스티븐 오길비를 생각하며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며칠 동안 다른 이들의 두려움과 우려를 선동하고 무기화하고 정치화하려 한 모든 이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면서 우리 모두는 인종주의 불길을 부추겨서는 안 되고 사회 안정을 되찾을 책임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수단 출신 이민자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며 공격을 당한 오길비는 현재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오길비 가족은 이번 폭동을 비판하면서 이주민들이 사회에 기여해온 점을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주거용 부동산 경매 활동은 시장이 겨울로 더욱 깊숙이 접어들면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터레스트.co.nz가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모니터링한 경매에서 나온 주거용 부동산은 총 264건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주 296건, 한 달 전 345건보다 감소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경매장의 열기도 확실히 식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경매에 나온 264개의 부동산 가운데 97개가 낙찰되면서 전체 낙찰률은 37%를 기록했습니다. 낙찰률은 지난 몇 주 동안 30%대 중후반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어 큰 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올해 초 기록했던 40%를 웃도는 낙찰률과 비교하면 낮아진 수치입니다. 최근 경매에서 낙찰된 97개 부동산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51%가 각 부동산의 공시가격 이상에 거래됐고 이는 전주 57%보다 하락한 것입니다. 특히 오클랜드에서는 매매가격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낙찰된 부동산 가운데 단 40%만이 해당 공시가격 이상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리스토퍼 록슨 뉴질랜드 총리가 지난해 제시한 공공부문 핵심 목표들의 최신 UN 현황이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일부 분야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지만 이런 주요 목표는 아직 달성까지 상당한 과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설정한 여러 성과 지표 가운데 일부는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대기시간 단축 등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분야에서는 목표 달성이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제시해왔습니다. 럭슨 총리는 공공부문이 국민들에게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며 각 부처에 명확한 성과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반면 야권은 정부가 제시한 목표들이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 인력 감축이 의료와 교육 등 핵심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현장 서비스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부 목표의 경우 장기적인 개혁이 필요한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신 평가 결과는 정부가 공약한 공공부문 개혁이 일부 분야에서는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국민들이 기대하는 핵심 서비스 개선 측면에서는 아직 뚜렷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국민당 제90차 연례총회가 지난 주말 웰링턴 인근 로어헛에서 열렸습니다. 약 500명의 당원들이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과 함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개회연설에 나선 크리스토퍼 럭슨 당대표는 올해는 기본을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는 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전국 각지에서 모인 당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총회가 서로 만나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국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뉴질랜드 국민들이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당원들을 향해 이번 주말이 우리 선거운동의 시작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당의 실비아 우드 의장은 이번 선거가 치열한 접전이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은 경제성장을 지속할 국민당 주도정부와 인플레이션 및 급증하는 국가부채를 초래할 노동당 주도정부 사이에서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최신 입소스 이슈 모니터 조사에 따르면 생활비 대응 능력과 관련해 노동당이 국민당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당 부대표이자 재무장관인 니콜라 윌리스는 연설에서 럭슨 총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윌리스는 럭슨이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를 이끌 수 있는 지도력뿐 아니라 개성이 강한 인물들이 포함된 정부를 운영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연립정부 파트너들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윌리스는 연설에서 정부가 임기 동안 이뤄낸 주요 성과들도 소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원관리법 개혁,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교육개혁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 소식이 언론의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농담 섞인 비판도 했습니다. 윌리스는 정부가 지난 예산안에서 발표한 퀴즈버 정책 변경도 성과로 제시하며 정부 정책 발표 이후 기본 납입률 인상 대상자의 거의 100%가 인상된 비율을 유지했으며 정기 납입자 중 단 0.5%만이 인상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스는 이를 노동당의 실패 사례로 평가받는 키위빌드 정책과 비교하며 노동당의 키위빌드 환상과는 달리 우리의 개혁은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a dream.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틱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주십시오. DynaSpeak.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이번 국민당 총회에서는 노동당 정부 시절의 정책 성과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교육부 장관 에리카 스탠퍼드는 이번 선거에서 모든 것이 걸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니콜라 빌리스 재무장관은 코비드19 이후 노동당 정부의 과도한 지출이 높은 인플레이션, 높은 금리, 막대한 국가부채, 구조적 재정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빌리스는 전에 언급했던 노동당의 재원 마련 계획이 없는 공약들을 다시 거론하며 이를 숨겨진 청고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윌리스는 노동당은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내일을 잊고 오늘만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주장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국민들은 노동당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실비아 우드 의장은 지난 5, 6년이 쉽지 않은 시기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선거에 대해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입소스 조사에 따르면 생활비 문제는 여전히 국민들의 최대의 관심사이며 이 분야에서 노동당이 국민당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직접 논평하진 않았지만 현장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며 받는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택장관 크리스 비숍은 돈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말하며 더 많은 주택건축을 승인하는 지방자치단체 카운슬에 대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비숍 장관은 사회서비스특별위원회 출석해 주택성장과 사회주택임대료를 포함한 일련의 주택정책 변화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전반적인 입장은 성장을 보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돈은 강력한 동기부여 수단이며 지방자치단체들도 수년간 이를 요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국가평균 신규 주택건축허가 가치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인프라구축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더 많은 주택건설을 승인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입니다. 2026년 예산안의 일환으로 정부는 성장 인센티브 기금에 향후 4년간 4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비숍 장관은 우리가 설계하려는 시스템의 핵심은 기존 주택 수에 비례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주택 증가율을 높일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보적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비숍 장관은 새로운 도시계획 제도와 관련해 국가 차원의 여러 정책 사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주택 공급 목표 설정, 대중교통 축 주변의 혼합 용도, 고밀도 개발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비숍 장관은 사회주택 제도 개편에 관련해서도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사회주택 입주자는 소득의 25%를 임대료로 부담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30%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 조치로 약 8만 4천 가지의 4천 가구의 임대료가 주당 평균 31달러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녹색당의 주택 담당 대변인 타마사 폴이 왜 30%라는 수치가 선택됐는지 묻자 비숍 장관은 정부의 소득 연계 임대료 지원 제도가 왜 25%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냥 대략 적절하다고 생각했던 수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보다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숍 장관은 임대료 인상이 단독 정책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개혁 패키지의 일부라고 강조하며 이것은 단순히 임대료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주택 입주 자격 심사 기준, 거주 기간 제한 여부, 지원 대상 기준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비숍 장관은 사람들이 사회주택에서 벗어나 보다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러한 정책들이 함께 작동해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주택 시스템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퇴직연금 제도인 키세이버 가입자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적립금을 조기 인출하려 해도 예상되는 해고나 배우자와의 별거만으로는 승인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분쟁해결기구 FSC에는 최근 사례를 통해 많은 가입자들이 조기 인출 자격 요건을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위 세이퍼법에 따르면 조기 인출은 가입자가 현재 중대한 재정적 곤란을 겪고 있거나 가까운 미래에 그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한 가입자는 회사 구조조정 계획으로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뒤 8천 뉴질랜드 달러의 인출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감독기간은 아직 해고가 확정되지 않았고 실제 재정적 어려움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해당 가입자가 실제로 해고된 뒤 다시 신청하자 인출이 승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배우자와의 별거 또는 이혼 과정 역시 자동으로 조기 인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생활비 부담 증가로 재정 곤란 인출 신청은 크게 늘고 있지만 승인 여부는 실제 재정 상태와 증빙 자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재정적 곤란을 이유로 한 키위 세이버 인출 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며 관련 분쟁과 문의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이란을 향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막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공습을 이란에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란은 즉시 고액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의 대리 세력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란을 다시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며 타격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레바논의 대리 세력은 헤즈볼라를 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위협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도발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을 계속하게 되고 이것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된 종전 양해각서 및 이후 진행 중인 평화협상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판단 아래 이란의 헤즈볼라를 자제시킬 것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스위스에서 미국과 만난 이란 협상단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위협에 반발해 협상장을 떠났다고 이란 매체가 현지 시간 21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 타스님 통신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란 협상팀 1호는 이란 매체에 레바논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다른 주제들에 대한 협상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주재국인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동참한 가운데 사자 회담으로 진행된 협상이 80분 만에 정회에 들어간 데 이어 이란 대표단이 협상장을 전격 이탈하면서 협상이 중대한 난관에 봉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협상 단장을 맡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자신들의 위협이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우리는 미국의 위협을 결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그는 미국은 신중히 발언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우리 군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폴란드 간 역사 인식 갈등이 격화되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폴란드 정부의 요구에 의해 자신이 받았던 최고 훈장을 반납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X에 2023년 폴란드 정부로부터 받았던 백 독수리 훈장을 폴란드 대통령에게 돌려보냈다고 밝히면서 미래가 우크라이나인들이 받아야 할 존중을 확인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적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달 자국 군부대 북부 독립특수작전센터에 UPA의 영웅들이라는 명예칭호를 붙이면서 촉발됐습니다. UPA는 2차 대전 당시 소련에 맞서 싸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무장조직으로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사이에서 극도로 민감한 주제입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고율 관세를 피하려는 관세 회피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 수출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1일 발표한 미국 관세 회피 대응 강화 동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 수출기업이 미국의 수입 신고 검증 강화 추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수입 신고 검증과 관세 회피 단속이 한층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고강도 관세 도입으로 제3국을 거쳐 원산재를 세탁하거나 품목을 허위로 분류해 관세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늘었다고 미국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 통관 집행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단속 강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제재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세 회피 시도가 적발되더라도 세강 국경 보호국의 관세 추징, 벌금 등 행정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민사소송이나 형사기소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76원 79전, 한국에서 보낼 때 885원 55전, 한국에서 받을 때 868원 03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나 저녁에 가서 구름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은 내일은 약간의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3도, 낮 최고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안미영, 한우성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 스피크 TWOA 비즈니스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더 피아노바 안내입니다. 뛰어난 피아니스트 노빈 켈리와 제이슨 테 메테가 어떤 곡이든 완벽하게 연주할 준비가 되어 있고 매일 밤 다른 진행자가 등장하는 이 심야의 놀이터는 카바레스테와 관객이 함께 어우러져 즐거운 흥겨움을 선사합니다. 무료 입장이며 6월 24일 수요일부터 6월 27일 토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서 11시 55분까지 더 시빅 오클랜드 시티 센터에서 있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안내입니다. 5세 이상 어린이를 위한 무료 재미있고 교육적인 방과후 프로그램입니다. 공예 미술 및 STEM 활동을 제공합니다. 사전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STEM 활동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만들기, 코딩, 과학실험을 결합한 활동입니다. 간단한 가정용품 제작부터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복잡한 공학 과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6월 29일 월요일 오후 3시 15분에서 4시까지 아본데일 라이브러리 93 로즈뱅크 로드 아본데일에서 있습니다. 서부지역 노선 탐험 웨스턴 라인 익스플로러 안내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오클랜드 서부 노선을 탐험하는 무료 어드벤처에 참여해보세요. 핸더슨역에서 애드벤처 지도, 연필, AT 홉카드를 받으시고 기차를 타고 내리며 지역 명소를 둘러보고 재미있는 활동에 참여하고 스탬프를 모으시고 도보, 휠체어, 편리한 기차를 이용하여 나만의 속도로 여행을 하는 특별한 경험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 성인에게는 AT 홉카드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주말에는 어린이 무료 탑승 최소 3개 이상의 활동을 완료하고 핸더슨역으로 돌아오면 경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월 28일 월요일 10시 30분에서 3시까지 있습니다. KCR 안내였습니다.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